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북한이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을 오는 26일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오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실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올해 안에 착공식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는 착공식에 남북에서 각각 약 100명씩이 참석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을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남북한이 행사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참석자를 최대한 고위급으로 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 주변 해역에서 오늘부터 이틀간 훈련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일본 정부가 훈련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 당국의 이번 훈련은 다케시마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정부에 훈련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외교부와 일본 주재 한국 대사관을 통해 항의의 뜻을 각각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국 군 당국은 13일과 14일 독도 인근 해역에서 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한 독도 방어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번 훈련이 영토인 독도 방어 의지를 과시하고 외부 세력의 독도 침입을 차단하는 기술을 숙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참석해 이란이 탄도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면서 여러 나라의 선의를 악용하고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중동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는 어떤 나라도 이를 그냥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폼페오 장관은 이란이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활동을 못하도록 이란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이달 초 핵탄두를 실어 날릴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최근 이란이 시험 발사해 안보리 결의 2231호를 위반했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당국이 전직 캐나다 외교관을 억류한 데 이어 캐나다인 한 명을 또 체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캐나다 출신 사업가인 마이클 스페이버 씨가 지난 10일 랴오닝성 단둥에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억류 중인 캐나다인 2명 모두 국가안보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두 건에 대해 별도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앞서 10일 캐나다 외교관 출신으로 국제위기그룹에서 일하는 마이클 코프릭 씨를 체포했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두 사람 모두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있으며 체포 사실을 캐나다 측에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인 단둥에서 대북 사업가로 활동했던 스페이버 씨는 현재 단둥시 국가안전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렉시트 합의안으로 집권 보수당 내부의 반발에 부딪혔던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신임 투표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보수당은 어제 메이 총리에 대한 신임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에서 의원 317명 가운데 200명이 신임을, 나머지 117명이 신임을 반대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투표 직후 기자회견에서 많은 동료 의원들이 자신에 대한 반대표를 행사했다며 이들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법적 우려를 해소하고 영국 국민이 원하는 브렉시트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고속열차가 다른 열차와 충돌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오늘 아침 6시 30분경 앙카라에서 중부 코니아행 고속철도 열차가 선로에서 선로 완전관리 기관차와 충돌한 뒤 탈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9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친 가운데 일부는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탈선한 객차에서 추가 사상자를 찾기 위한 수색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13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에 특정 지원을 금지한 대통령 결정문은 인신매매 퇴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제재 해제 시 의회에 관련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아시아 안심법안이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통과됐습니다. 렉스 틸러슨 전 미 국무장관은 북한 문제 해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동맹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는 영하 11도에서 영상 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인신매매 퇴치 노력이 부족하다며 북한의 특정 지원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문이 정치적 도발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국무부는 인신매매 근절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나라들의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등 올해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최악의 등급인 3등급을 받은 나라들에 대한 특정 자금 지원을 금지한 최근 대통령 결정문은 인신매매 퇴치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12일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문을 북한에 대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한 노동신문의 주장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의회가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법을 통해 제공한 수단을 이용해 인신매매 퇴치에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나라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 대통령 결정문을 통해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법에 따라 2019 회계연도에 북한 등 22개국에 대한 특정 자금의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법에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거나 이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비인도적 지원이나 비무역 관련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 당국자 등이 참가하는 교육과 문화교환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제공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 IMF와 다자간 개발은행에 참여한 미국 측 인사들에게 해당 기관이 북한에 자금 대출 등을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2018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16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정치범 수용소의 강제 노동 등 국가가 지원하는 인신매매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올해 말 퇴임을 앞둔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한 세대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었다며 이를 주요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북한이 느리게 움직이더라도 잦은 도발로 상황이 위태로웠던 과거와는 비할 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헤일리 대사는 자신의 임기 중 북한과 관련해 취해진 조치들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12일 미 NBC 방송 투데이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를 하나로 모으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었던 한 세대에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를 통과시킨 일이 매우 중요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격주로 무기를 실험했던 당시가 어땠는지 유엔 주재 대사들에게 물어보라며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었을지에 대해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 취임과 함께 유엔 주재 미국 대사직을 맡아 2년 가까이 임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이 기간 북한은 한 차례의 핵실험과 두 차례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을 포함한 수십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안보리는 4건의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으며 이를 통해 석탄 등 북한산 광물의 전면 수출 금지와 원유와 정제유에 대한 대북 유입 제한, 2019년 말까지 북한 노동자를 귀환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헤일리 대사가 이끄는 미국 대표부는 여러 차례의 북한 관련 회의 소집을 요청해 북한을 강도 높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헤일리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수사를 외교에 활용한 게 사실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를 높이면 나는 다른 나라 대사들에게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화가 났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대사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일을 실제로 행할지 혹은 접을지에 대해선 장담을 할 순 없지만 만약 제재들을 채택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극단적인 행동은 막을 것이라고 설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좋은 경찰과 나쁜 경찰의 역할을 분담시키는 굿캅, 배드캅 전략을 이용한 게 아니냐는 사회자의 추가 질문에 나는 업무를 수행하려 했을 뿐이라며 진실되게 일을 했지만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을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고 우리가 가진 카드를 보여주지 않는 방식으로 업무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올해 말 대사직에서 물러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헤일리 대사의 후임에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을 지명한 상태입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의 장기적 인도태평양 정책을 마련하는 법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통과됐습니다. 대북 제재 해제 시 의회에 관련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장기 전략과 정책을 포괄적으로 담은 아시아 안심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하원은 12일 전체 회의에서 구두 표결을 통해 최근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의 하원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상원도 전체 회의에서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법안은 상하원 최종 조율을 거친 뒤 입법 마지막 절차인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기게 됩니다. 올 들어 의회에서 대북 정책을 아우르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된 건 북한 인권법 재승인법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아리아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리 가드너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했으며 동료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지난 6일 VOA에 이날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대북사안 중 이 법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며 비건 대표도 법안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안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이 불법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제재 해제 30일 이내 의회에 관련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돼 주목됩니다. 법안은 국무장관은 재무장관과의 협의하에 해당 대북제재 해제를 정당화하고 제재 해제와 북한의 불법 활동 중단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 해당 위원회들에 제출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북 협상에 관한 평가 보고서의 의회 제출도 의무화했습니다. 평가 보고서에는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와 북핵 탄도미사일 위협 제거를 위한 잠정적 로드맵이 담겨야 하며 이 로드맵이 실행되기 위해 북한이 취해야 하는 구체적 행동에 관한 평가가 기술돼야 합니다. 이외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의 비협조적인 국가 목록도 보고서에 담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또 의회의 인식 조항을 통해 모든 국제기구의 미국 대표들은 미국의 영향력과 투표권을 활용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약속을 지킬 때까지 북한을 해당 기관에서 배제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초기 국무장관을 지낸 렉스 틸러슨 전 장관은 미국 정부가 대북 압박 정책의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 문제 해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동맹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심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의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며 이를 되살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o I am concerned that all of the effect of that policy early on which accomplished what we wanted to accomplish.
틸러슨 전 장관은 11일 미 서부 텍사스주 달라스 시민연맹에서 개최된 행사에서 바라던 바를 달성하게 해줬던 초창기 대북 압박 정책의 영향이 줄어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전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끝내고 최대 압박 작전에 나선 것은 옳은 접근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policy and the approach that was developed early on in this administration was the correct approach.
그러면서 최대 압박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넘어 인신매매와 마약 거래, 무기 판매 등 북한의 불법 활동을 차단해 북한을 압박하려는 시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대 압박 작전에 중국의 참여가 핵심 요소였다며 미국은 북한이 궁극적으로 진로를 바꿀 수 있도록 중국이 대북 압박에 동참하는 것이 그들에게도 최고의 이익이라는 점을 설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중국의 협력을 얻는 데 성공했으며 중국은 전례 없는 많은 조치를 취하며 북한을 압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한국을 통해 미국의 대화 의사를 밝혔으며 미국도 이제 대화할 때라고 판단해 이를 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틸러슨 전 장관은 미북 대화가 시작된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From there on, how tactically we would have handled it, I would have handled it probably a little differently than it has been now.
자신이라면 이 문제를 조금 다르게 다뤘을 것이라면서 현재 대북 압박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계속 무기를 생산하고 시설을 유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을 걱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틸러슨 전 장관은 북한 문제 해결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And so we knew this was going to be a long effort. It's not going to be solved quickly. And
문제 해결을 위해 오랜 노력이 필요하며 짧은 시간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재임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황을 바꾸는데 대통령 첫 임기에 모든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은 과거 자신들이 했던 일에 대해 한 번도 솔직하지 않았다며 북한을 매우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과의 연대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we still need the help of those allies. We need to be very unified with our two greatest allies, Japan, South Korea, but also we're going to need the help.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문제 해결을 방해하지 않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이를 위한 토대를 일부 상실했을 수 있다면서 그런 노력을 계속 실행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전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국무장관으로 최대 압박 작전을 주도했지만 본격적인 미북 대화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3월 경질됐습니다. VOA 뉴스 심현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 무사는 북한이 대미 관계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로서는 제재 문제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워낙 커서 비핵화 협상의 답보 상태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정은 위원장이 현 시점에서 서울 방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배경이 뭘까요?
예, 미국과의 협상이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서울을 방문하더라도 남한과의 경제협력 등 자신이 바라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서울 답방 시기에 대해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 이후를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진전을 이뤄야 서울 방문에서 빈손 귀국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장이 서울에 가지 않은 건 바쁜 연말 일정이나 경호 문제 등과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시간이나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김 위원장의 전략적 구상에 따른 결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한국 정부도 당초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는 구도를 선호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조기 서울 방문을 지지하자 연내 방문에 적극적으로 나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에 앞선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의견을 같이 한 배경은 뭔가요?
예, 답보 상태에 있는 미북 협상을 되살리고 2차 정상회담 개최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 두 정상의 인식이 이런 관측을 뒷받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문 대통령이 비핵화에 관한 김 위원장의 추가 결단을 얻어낼 것을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결국 김 위원장은 이번에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먼저 상응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건가요?
예, 북한의 태도는 오늘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논평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논평은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크게 빚지고 있다며 대북 제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인내성 있게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두 차례나 거부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한국 당국의 요청에 무응답으로 일관한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제재 문제에 관한 미국의 입장 역시 확고부동해 보이는데요.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현재 북한은 판을 깨지만 않을 뿐 협상에 매우 소극적이고요. 미국은 추가 제재 등을 통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가 먼저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북한은 제재 외에 핵신고를 놓고도 입장차가 워낙 큽니다. 양측이 각자 마지막 단계 조치로 여기고 있는 제재와 핵신고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북한은 제재 문제에서 진전이 없으면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도 소용없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비핵화 협상의 전도는 미국의 태도 변화에 달렸다는 게 북한의 주장입니다. 이 때문에 연내 고위급 회담 개최도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내년 초로 예정된 2차 정상회담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건 물론 아예 표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도 매우 희박합니다.
미국과 북한이 아무런 사전 조율 없이 2차 정상회담을 열 수는 없지 않을까요?
예, 미국과 북한 모두 추가 정상회담의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고위급 회담은 어떤 형태로든 열릴 가능성이 크고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다시 평양을 방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재와 핵신고와 관련한 타협점이 마련되지 않는 한 현재의 협상 답보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압박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만큼 미국은 압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 돈세탁 연루 중국 기업들과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을 잇따라 대북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경고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미 터프츠 대학의 이성윤 교수는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들은 답보 상태인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는 북한을 압박하는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실무 협상을 열자는 미국의 거듭된 요청에 응하지 않는 북한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반복되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The timing of it raises questions, and I think certainly there is a veiled signal to North Korea that the U.S. is displeased, unhappy with North Korea's unresponsiveness.
이 교수는 또 북한이 계속 비핵화 협상에 호응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북한을 압박할 더 많은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분위기가 제재 완화로 바뀌었다면서 특히 한국, 중국, 러시아 모두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해 김정은에게 유리하게 힘의 균형이 기울었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깨닫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The atmospherics, the dynamics have completely shifted from sanctions enforcement to sanctions relaxation. We know South Korea, China, Russia all want sanctions relief for North Korea.
이 교수는 그러면서 지난해 시작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더 강화하면서 북한 정권의 돈줄을 차단하는 강력한 제재를 앞으로도 몇 년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도 북한에 대한 압박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최대 압박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한 만큼 압박은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넷 연구원은 그러면서 김정은이 핵 무장과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고 어느 정도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최대 압박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need to continue the maximum pressure at least until he halts his buildup, which means he stops producing nuclear weapons. And at least until he has then done
베넷 연구원은 이어 김정은은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고 영변과 비밀 핵시설을 해체하며 국제 사찰단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현 시점에서는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위해 경제 제재 유지와 함께 대북 정보 유입 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머물고 있지만 미국은 제재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다만 북한이 협상에 나오도록 대화는 계속 시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창립자 에드윈 퓰너 박사는 워싱턴 DC에서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지금 비록 미북 대화가 교착 단계지만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한 것은 미국 주도의 유엔 대북 제재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였음을 잊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We must not forget what's brought us this far in the discussion. It's also the historic
애초에 유엔의 제재가 없었으면 지금 상황까지 올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선임 고문을 맡은 인연으로 현재도 다양한 정책 조언을 하고 있다는 퓰너 박사는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제재를 완화해야 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그 반대라고 말했습니다.
Quite the contrary. I think that the United States position on sanctions is very clear. Those sanctions have to be in place.
제재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분명하며 모든 제재는 비핵화 시점까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퓰너 박사는 또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대접받고 싶다면 국제무대에서 공언한 약속을 지켜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Until they're willing to live up to the agreements that they've already signed, the United States should not bend over backwards or make other concessions.
그리고 북한이 직접 서명한 합의를 지키기 전에는 미국 또한 추가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한편 북한 주재 영국 대사를 지낸 존 에버라드 대사는 현재의 교착 국면에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전략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United States needs to take a long, hard look at what it really wants out of this dialogue and what it can.
북한과 대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과 현실적으로 얻어내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미국은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며 증액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마이크 라운즈 공화당 상원의원이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군사적 재원을 늘려야 미국도 대응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으로 사이버 안보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라운즈 의원을 이재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대북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에 있는 한편 미국과 한국 간에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두 배 더 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합당한 요구라고 보십니까?
I think the president is a businessman and he's a negotiator. He can't get
정확한 숫자를 살펴보진 못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이자 협상가입니다. 한국이 더 많은 것을 하도록 요구해야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어를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매우 좋은 동맹국이지만 한국이 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를 요구해야 합니다.
한국은 새 주한미군 기지 조성비 대부분을 부담했고 방위비 분담 비율을 계속 늘려온 상황에서 막대한 증액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I haven't seen the numbers. I presume the president has. But I can tell you that our defense budget this year is $730 billion.
정확한 숫자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올해 미국의 국방 예산은 약 7,300억 달러로 그 어떤 국가보다 높다는 점만큼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 비율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충분히 더 나은 합의를 위한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방위비 분담에 관한 미한 간 협상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I think it all falls in, but I think the fact that he's telling South Korea they need to increase their amounts, then excuse me.
현재 미국, 한국, 북한 간 진행되고 있는 협상들은 모두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늘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국을 보라. 한국도 군사적 재원을 늘리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면 미국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늘려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 반년이 지났지만 비핵화 협상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데요. 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Good news is that we have not escalated. The bad news is we have not resolved what we believe to be the final outcome, which is that North Korea.
일단 싱가포르 회담 개최로 인해서 상황이 악화되지 않았다는 점은 좋은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은 최종 결과여야 할 북한의 핵무기 제거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점까지 미국은 모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계속 마련해야 할 겁니다. 북한이 미국 또는 미국의 동맹국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등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게 그런 사태에 포함됩니다. 어떤 것도 성공적이지 못할 겁니다. 모두가 북한이 한 국가로서 살아남길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은 계속 살아남길 원하는지 아니면 정권의 종말을 보고 싶은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원 군사위는 내년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어떤 부분에 주력할 계획인가요?
Well, what we try to do is make sure that our men and women in uniform have the tools they need to be able to respond.
우리가 분명히 하고자 하는 일은 미군이 대응에 필요한 수단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고 이를 개발하려 하고 있으며 핵무기를 운반하기 위한 미사일 시스템도 개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협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북한이 취하는 공격적인 행동에 대항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지금까지 마이크 라운즈 상원의원으로부터 미한 방위비 분담 협상과 비핵화 협상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재훈 기자였습니다. 북한 선박의 움직임이 2년 만에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선박 운항 등 북한의 무역 관련 활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북한 선박이 해외 항구에서 검사를 받은 횟수는 모두 100여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BOA가 아태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선박 안전검사 자료를 살펴본 결과 올해 1월부터 이달 12일 사이 중국과 러시아 항구에서 이뤄진 북한 선박에 대한 안전검사는 모두 11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238건이나 2016년에 309건, 2015년에 272건과 비교해 적게는 절반, 많게는 3분의 1로 줄어든 수치입니다. 아태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는 전 세계 선박들을 무작위로 선정해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만큼 모든 선박의 입항 횟수를 다 반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안전검사를 받은 선박이 줄었다는 건 그만큼 해외 항구로 운항을 한 북한 선박의 전체 숫자 역시 줄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북한 선박들이 검사를 받은 항구가 중국보다 러시아가 더 많아졌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올해 북한 선박들은 중국에서 35차례 안전검사를 받았지만 러시아에선 2배가 훨씬 넘는 81건을 기록했습니다. 북한 선박이 중국보다 러시아를 더 많이 간 건 올해가 사실상 처음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경우 중국에서 131건의 검사가 이뤄져 러시아의 106건보다 높았고 2016년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218건과 90건으로 격차가 컸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와 2016년에는 각각 한 차례씩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검사를 받은 기록을 남겼지만 올해에는 중국과 러시아만이 검사를 진행한 유일한 나라로 나타난 점도 흥미롭습니다. 올해 81건의 러시아 검사 기록 중에는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서 이뤄진 검사가 80건으로 월등히 높았고 나홋카 항이 한 건이었습니다. 중국은 전체 35건 중 다이렌이 29건, 옌타이와 레닌강이 각각 3건과 2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북한 선박의 운항 횟수가 크게 줄어든 건 같은 기간 더욱 강화된 국제사회 대북 제재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선박 의존도가 높은 북한의 석탄 수출이 2017년부터 급격히 줄고 결의 23715가 채택된 8월부터는 석탄을 포함한 모든 광물의 수출이 전면 중단되면서 선박의 운항도 급감한 겁니다. 실제로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는 지난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대표 석탄 항구에 북한 선박들이 드나드는 모습이 관측됐지만 최근에는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해외에서 이번 자료가 북한의 수출 능력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s ability to export has been constrained sharply by the sanctions, by the UN sanctions.
그러면서 이 같은 현상은 유엔의 제재 때문이라며 특별히 지난 1년간 중국이 취한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는 90%를 넘지만 올해 대북 교역 규모는 전년도 대비 약 57% 이상 줄어든 상황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안보리의 제재가 북한의 수입이 아닌 수출의 상당 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따라서 운행 중인 북한 선박들도 절반이 비어있는 상태, 즉 한 방향으로 갈 때만 물건을 싣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And it's mostly against North Korean exports to the other countries. In other words, other countries are allowed to sell to North Korea all kinds of products, not everything.
아울러 무역이 절반이나 3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북한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몇 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겠지만 연 단위로 시간이 흐르면 북한 입장에선 괜찮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 시점이 북한의 제재가 강화된 이후 찾아온 두 번째 해라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한편 올해 북한 선박들은 모두 안전검사에서 결함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5년 단 한 척만이 결함이 없는 선박으로 기록됐을 뿐 2016년부터 3년 연속으로 결함 발견률 100%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선박 상당수가 1980년대 건조된 노후 선박으로 안전검사를 쉽게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심각한 안전 문제를 지닌 선박에 내려지는 정선 조치는 올해 8건으로 지난해 28건이나 2016년에 25건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검사 대상 선박의 숫자가 감소한 데 따른 영향으로 추정됩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선박 건조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노후 선박들을 모두 대체하기엔 역부족이라며 이를 통해서도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 제재가 가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제재는 수십 년간 이를 견뎌온 북한 지도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는 단계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며 2차 미북 정상회담은 본격적인 비핵화 논의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주한 미국 대사를 역임하고 현재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직을 맡고 있는 스티븐스 전 대사를 안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There are some obviously positive and important developments. The fact that
지난 6개월간 있었던 긍정적이고 중요한 변화는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 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남북 관계 진전을 꼽고 싶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추가로 열렸고요. 또 신뢰의 구축을 목표로 남북 간 합의 가운데 일부 조치가 이행됐습니다. 하지만 비핵화를 향한 확고하고 지속 가능한 이 미북 간 조치를 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이 어떤 식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It's a many multi-level process, isn't it? And I think that each process has to reinforce the other.
네, 이 북한의 비핵화는 다방면의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 과정들은 각기 다른 비핵화 과정을 이끌어내고 또 이들을 서로 연결짓는 역할을 해야 하고요.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기에 앞서 조심스러운 논의가 필요한데 이는 미북 간의 이 충분한 공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워킹그룹이 구성된 것도 양국이 이런 부분의 중요성을 인지했기 때문이고요. 이 북한의 비핵화는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서 먼저 보상을 제공할지 아니면 그 반대가 될지에 대한 논의를 먼저 진행해야 하겠죠.
미국의 최대 압박 캠페인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만든 요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같은 대북 압박이 작동한다고 보시는지요?
I think of is not only the economic sanctions, but the other kinds of pressure.
최대 압박 캠페인이라는 게 이 경제 제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해 북한이 느꼈을 다른 여러 종류의 압박도 포함됩니다. 이 당시 검토됐던 대북 군사 옵션도 이 북한에게는 압박이 됐을 테니까 말이죠. 2017년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에 상당히 우려를 한 그런 한 해였지만 지금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했고요. 이 군사 옵션에 대한 얘기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느끼는 압박은 아마도 줄어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최대 압박 캠페인을 유지한다는 것이 미 행정부의 입장이고 또 실제로 지난 6개월 동안 이 경제 제재를 포함한 여러 조치가 단행됐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추가 제재를 가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하셨습니까?
Let's look at this in a little bit of historical context. North Korea has been under some kind of sanctions.
사실 북한이 제재를 견디지 못해 대화 테이블로 나왔다는 주장이 과연 맞는 분석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제재를 받으면 경제적 어려움이 따라서 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 논리인데요. 하지만 북한은 정말 긴 시간을 제재 속에 살아왔고요. 그런 일상에 익숙해졌을 겁니다. 세르비아가 서방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당시에도 이 제재를 견뎌내던 지도층의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북한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한 지도층은 중국 등과 사업 파트너를 맺으며 이 제재를 통해서 보다 획기적인 사업을 구상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북 제재는 이 생각만큼 북한 지도부의 직격탄이 되기는 어렵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영향을 받게 되겠지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재가 북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미 행정부는 어떤 노력을 추가로 기울여야 할까요?
I do think that the effort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made apparently to meet with the North Koreans is the right thing to do.
우선 북한과의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한 이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 옳았다고 봅니다. 이 두 지도자가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최고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사상 처음 북한 지도자와의 만남을 허락했지만 북한은 이후 이 미국의 실무 협상 요청에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노력을 펼쳐줄 수 있을지 또 미국이 무엇을 해주기 바라는지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얼굴을 맞대고 앉아서 말이죠.
지난 10월 북한이 참여한 가운데 유럽에서 열린 반관반민회의에 참석하신 걸로 합니다. 미북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열린 만큼 북한 대표들의 태도나 분위기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I think generally, and here I'm talking about over the past decade plus, that I've seen
지난 10여 년간 반관 반민회의에 참석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세상 밖에 대한 북한 측 대표단의 관심이 점점 더 커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북한 경제 개발에 대한 언급이 잦아졌다고 생각됐습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그들이 할 수 있는 말, 나타낼 수 있는 감정이나 표현은 제약적입니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로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Actually, something you were asking, I'm going to go back. The Obama,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 Obama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What we have now is de facto freeze for freeze.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효과적이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던 중국의 쌍중단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극에 달했던 작년보다 이 상황이 훨씬 좋아진 만큼 현 상황을 유지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질문에 단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답하겠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물론 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지만 사실 북한과 다뤄야 할 문제는 미사일, 생화학 무기 등 무수합니다. 미국과 북한이 마주앉아서 이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할 준비가 됐는지 등을 논의하고 단계적인 조치를 밟아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한미국 대사를 지낸 캐슬린 스티븐스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으로부터 미북 협상과 대북 제재 등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미국 상원이 미얀마 군부 관리에 소수민족 탄압 등의 책임을 묻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북한 무기 등을 구매할 경우 제재를 부과하고 미국의 원조를 중단토록 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벤카딘 민주당 상원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미얀마 인권과 자유 법안입니다. 지난달 29일 상정된 법안은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 탄압에 책임이 있는 미얀마 군부 관리에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상원 의원 16명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북한과 미얀마 정부 간 군사협력에 관한 특정 제재도 포함돼 주목됩니다. 법안은 미얀마와 북한 간 군사협력에 대한 조치라는 별도의 조항을 통해 북한 정부로부터 방위물자를 구매하거나 획득하는 미얀마 정부 관리나 개인 기관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내 차명 계좌를 유지 또는 개설하거나 미국인 또는 해외 금융기관을 대신해 환계좌를 유지하거나 개설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의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목록에 이름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미얀마가 북한과 군사협력을 지속할 경우 미국의 해외 원조를 제한하는 조치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법안은 미얀마 정부가 북한으로부터의 방위물자 구매 또는 획득을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게 없애지 않을 경우 미국 대통령은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해외 원조를 축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한편 최근 상원에서는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경제지원금 가운데 15%는 미얀마 정부가 북한과 군사협력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기 전까지 집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예산안이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유엔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2년부터 2017년 사이 시리아 미얀마와 화학무기나 탄도미사일 개발 협력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에서 인권 참사가 벌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고 호주의 한 대학 연구소가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중대한 인권 침해가 광범위한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 교화소 등과 연관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퀸즐랜드 대학의 아시아 태평양 보호 책임 센터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을 미얀마와 필리핀과 함께 인권 참사가 벌어질 위험이 매우 높은 나라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계속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유린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중대한 인권 유린은 북한의 광범위한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 교화소, 인신매매, 강제 실종과 납치, 표현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 정보 접근에 대한 극심한 통제 등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이 공식적인 형사기소나 적법한 절차상의 권리 없이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에 갇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수감시설에 갇힌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고문과 학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믿을 만한 보고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강제 북송된 탈북 여성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 여성들이 수용소나 노동교화소로 보내져 성폭행 등 중대한 인권 유린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탈북민 강제 북송, 특히 여성의 강제 북송은 난민을 박해가 기다리는 곳으로 보내는 행위로 간주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유엔이 북한 반인도 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계속 추구하고 있지만 세계 주요 지도자들이 이 같은 노력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의 최근 고위급 회담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인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조명할 인권 특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심각한 북한의 인도적 상황도 현재 중대한 우려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의 반인도 범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수감시설 내 여성에 대한 광범위한 성폭력에 관한 보고들을 조사하고 적법한 절차와 법률에 따라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성폭력을 자행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문화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 등을 준수하고 국제 적십자와 수감시설에 대한 접근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밖에 북한 정부의 유엔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등과 건설적으로 관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세계에서 현대판 노예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북한을 꼽은 인권단체 위크프리 재단이 북한의 강제노동 실태를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어린이와 노인들까지 강제노동에 동원되는 현실을 고발하고 특히 해외 송출 노동자들을 현대판 노예로 규정했습니다. 보고서를 공동 작성한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렘코 브레커 교수를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 내 강제노동 형태를 세 가지로 분류하셨습니다. 어린이들과 어른들은 농사일이나 70일 전투 같은 노력 동원에 소집되고 있고요. 노동단련 시설 내부에서 이뤄지는 강제노동, 또 이어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월급 없이 일을 시키는 무상근무를 지적하셨습니다.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I think it's the interplay of those three types, which means that a large portion of the North Korean
말씀하신 세 가지 유형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 결과 북한 주민의 상당수가 강제노동을 하고 노력 동원에 소집됩니다. 노동 단련대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매우 걱정되지만 이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의 숫자는 더 작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탈북자 50명을 면접한 뒤 작성됐는데요. 이들은 자신의 의사대로 일을 할 수 없나 보죠?
It's a peculiar North Korean form of forced labor in the sense that it's very difficult for people to say no or to quit their jobs.
50명의 탈북자들은 서로 매우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북한이 작지 않은 나라이기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직장에 소속돼 있는데 이들은 모두 마음대로 직장을 그만둘 수 없었고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고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강제노동에 해당합니다.
북한 근로자들을 현대판 노예라고 규정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No, you need more because if you don't get paid for the work you do, basically you've been defrauded or you've been stolen from. That doesn't make it modern slavery.
그렇게 규정하기 위해선 더 많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월급만 받지 못한다면 탈취를 당하거나 돈을 떼인 거죠. 하지만 직장을 그만둘 수 없고 직장에서 업무를 거부할 수 없고 나라를 떠날 수 없고 주거지를 떠날 수 없으면 현대판 노예입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직장에 다닌다면 모두 현대판 노예제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Much of it, I think. We have to make an important exception for the party.
대부분의 직장이 그렇다고 봅니다. 노동당과 하부 조직들은 예외입니다. 이들에 적용되는 규칙은 다르고 위계 질서가 매우 엄격합니다. 그렇다고 현대판 노예제는 아니죠. 그러나 노동당과 정부 부처 이외의 직장들 대부분은 현대판 노예제입니다.
주민들이 공식적인 직장에서는 월급을 받지 못하는데 생계는 어떻게 유지하나요?
Many North Koreans and almost all of the people we spoke to have second jobs, which means sometimes they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부업이 있습니다. 국가가 지정해준 직장에는 출근하지 않고 대신 출근한 것처럼 뇌물을 냅니다. 노동 단련대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정부가 묵인하는 암시장에서 장사를 해서 실질적인 수익을 얻는데 이것으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해외의 북한 노동자들도 현대판 노예입니까?
One of the most remarkable things I think we found is that the system that is exported with North Korean laborers overseas.
이번 연구를 통해 드러난 가장 놀라운 점은 북한이 노동자를 수출하면서 현대판 노예제도 함께 보낸다는 겁니다. 정치적 사상 교육에 참여해야 하고 당 조직 생활을 해야 하며 묻지 않고 지시하는 모든 일을 하고 돈을 받지 못하죠. 또 해외에서 현지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으며 현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을 볼 수 없습니다. 북한에서보다 더 제한적이죠.
해외 노동자들의 규모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In the 2000s, you can see a sharp increase in people working abroad with the
2000년대에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해외 노동자 수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외화벌이가 어려워지자 노동자들을 더 많이 외국으로 보낸 건데요. 대북 제재가 사상 최고 수준이었던 지난해에도 노동자들이 꾸준히 해외에 파견됐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을 받는 나라들은 공식적으로는 이런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UN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해외 노동자 제한 조항도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But there was a grace period of 2 years built in. So they still have a year. And even so,
전원 송환까지 2년의 유예 기간을 뒀죠. 아직도 1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신규 노동자는 받으면 안 됩니다. 러시아와 폴란드는 공식적으로는 북한 노동자 초청을 부인하고 있지만 올해에도 받아들였습니다. 제재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은 어떻습니까?
장소마다 다릅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북한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폴란드나 아프리카 국가들의 근무 환경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감을 맞추기 위해 조선소에서 하루에 24시간도 일하고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급은 없거나 매우 조금 받습니다. 매우 좁고 열악한 주거시설에서 지내고 노동조합도 없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조합하면 인신매매이자 현대판 노예입니다.
직접 면접한 탈북자 중에 해외 노동자 출신들도 있었는데요. 이들의 증언 중 어떤 점을 주목했습니까?
One of the points that was raised that North Koreans really want to go abroad to earn money. Although that seems to be on the
북한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정말 해외로 나가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내부에 소문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죠. 해외 노동자들이 예전만큼 돈을 잘 벌지 못하고 다치고 심지어 죽는다고요. 또 다른 점은 해외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나라는 역설적이게도 북한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럽도 미국도 유엔도 아닌 북한이죠. 북한은 유럽연합의 조사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작업장 안전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도 북한 노동자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이 부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북한 현대판 노예제의 이해 보고서를 공동 작성한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렘코 브레커 교수로부터 북한의 강제 노동 실태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인물 아메리카, 만화 제작의 거장 스탠 리를 소개해드립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